제3 영
3장 영에 속한 일.
믿는 이가 자기의 영적인 노정에서 점진적으로 진보할 때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죄이며 심지어 가장 큰 죄인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자기를 위해 사는 믿는 이는 하늘의 밀과 같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하늘로 남게 됩니다. 어떤 믿는 이는 성령의 충만을 추구하고 능력 있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즐겁게 하고 더 편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그에게 자기의 기쁨을 돌보지 않고 자기의 느낌을 상관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살라고 한다면 그는 전진하지 않고 퇴보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영에 속한 사람이 된다는 의미를 오해했기 때문이며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혼생명의 자기애를 아직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다 하나님의 노예입니다. 그들은 모두 주님께로부터 은사를 얻었습니다. 은사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각각의 믿는 이들을 그분의 교회 안에 두셨고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각각의 분깃의 일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언제나 믿는 이의 영이 영적 생명의 작은 웅덩이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런 것이라면 물은 마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믿는 이의 태보와 영의 능력이 감소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영 안에서 막힐 때에 믿는 이는 메마르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생명은 영적인 일을 위한 것이고 영적인 일은 영적인 생명의 표현에 지나지 않습니다. 영적인 생활의 비결은 생명이 다른 사람의 생명 안에 일게 하도록 끊임없이 흘러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믿는 이의 영적 생명의 양식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만일 영적인 믿는 이가 오로지 자기 영성만을 돌아보고 성경 읽기와 기도를 자기의 기분 전환으로 삼으며 자신만을 돌볼 때 하나님의 왕국은 큰 손실을 받고 있을 것입니다. 믿는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양육하실 것, 즉 육신뿐 아니라 영성임을 믿어야 합니다. 만일 믿는 이가 배고플 때에 음식을 찾지 않고 기꺼이 굶주림을 참으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한다면 그는 충족함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곧 영적인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자기를 공급하는 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만을 전적으로 돌보는 사람은 만족할 것입니다. 만일 믿는 이가 자기를 돌보지 않고 아버지의 일만을 생각한다면 그는 자신이 항상 충족함을 발견할 것입니다. 믿는 이는 결코 새로운 어떤 것을 얻으려고 요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그의 필요는 그가 이미 얻은 것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곧 얻는 것입니다. 보존하는 방법은 그가 얻은 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땅에 묻는 것은 잃어버리는 방법입니다. 믿는 이가 영안의 생명이 자기 속에서 흘러나가게 할 때 사람을 얻을 뿐 아니라 자기 자신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기를 얻음으로써 얻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잃어버림으로써 다른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밖에 영적인 일을 통해서 안에 영적인 생명이 흘러나와야 합니다. 만일 믿는 이의 영이 늘 열려 있다면, 즉 당연히 대적을 향하여는 닫혀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생명은 영적인 일을 통하여 흘러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온전케 할 것입니다. 영적인 일이 멈춰질 때 영적인 생명은 저지를 당합니다. 이 양자는 결코 나눌 수 없습니다. 믿는 이가 세상에서 어떤 직장을 가지고 있든 누구나 일의 범위가 있는 법입니다. 영적인 믿는 이는 그리스도의 몸에서 자기의 위치를 알기 때문에 자기가 일할 범위를 압니다. 모든 지체가 자기의 용도가 있기 때문에 그 용도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 곧 지체의 일입니다. 어떤 은사는 어떤 종류의 지체들을 위한 것이지만 어떤 은사는 온 몸을 위합니다. 믿는 이는 마땅히 자기의 은사의 범위를 알고 그 범위 안에서 일해야 합니다. 많은 믿는 이의 영적인 실패가 바로 이 점에 있습니다. 일을 하지 않으므로 영적인 생명이 발전할 가능성이 없게 하거나 자기 범위 외의 일을 함으로 영적인 생명에 손상을 줍니다. 손발을 사용하지 않는 것과 손발을 잘못 사용하는 것의 그 손상은 똑같은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을 보존하려는 이것이 곧 잃어버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무모하게 일하는 것도 또한 영적인 생명이 해방되지 못하게 합니다. 영적인 능력. 우리가 능력을 얻어 그리스도를 위해 간증하고 사탄과 싸우기 위해서는 체험상의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성령 충만을 구하는 사람이 더 많아진 것은 사실이나 그들이 성령 충만을 구하고 영적인 능력을 얻으려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랑하기 위해 영적인 능력을 얻으려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의 육체를 광채나게 하려는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능력을 얻어 사람들이 자기 앞에서 엎드려지게 하며 찾고 싸우는 수고를 피하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얻으려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만일 동기가 하나님과 일치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사람의 육체 이외에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는 곳은 오직 한 곳, 즉 하나님께서 새로 창조한 사람의 영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우리가 겉사람을 살려둔 채 우리 속사람이 성령 안에 침례를 받도록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만일 육체가 아직 처리받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성령은 사람의 영에 임하지 않습니다. 이는 육체에 속한 사람에게 능력을 주는 것은 그로 자랑하고 더욱 육체에 속하게 하는 것 외에 다른 결과를 낳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말했듯이 십자가는 오순절 이전에 있었고 성령은 십자가를 거치지 않은 남자와 여자 위에 임하길 원치 않으십니다. 예루살렘의 다락방은 오직 골고다로만 통행할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사람만이 성령의 능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간윤이 사람 몸에 붙지 말며 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더러운 육체이든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육체이든 하나님의 성령은 그 위에 임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십자가의 흔적이 없는 곳에는 성령의 관유도 없습니다. 즉 예수님의 죽으심은 곧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 하나님께서 내신 판결인데 그것은 바로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야 성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이에게 주 예수님의 죽으심의 체험이 없다면, 즉 모든 옛 창조에 대해 죽지 않은 사람은 성령의 능력 보기를 바랄 수 없습니다. 역사상의 오순절은 골고다 이후였고 영적 체험에서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도 십자가를 짊어진 후의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육체는 영영 정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육체에게 죽음을 강요합니다. 어떤 믿는 이는 자신의 육체가 죽기를 원치 않는 대신에 그것을 꾸미고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자 더 많은 능력을 얻기 위해 성령을 받기 원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동기는 대체 무엇을 위합니까? 개인의 매력을 위해서입니까? 명예를 위해서입니까? 사람의 환영을 받기 위해서입니까? 영적인 믿는 이의 존경을 받기 위해서입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자기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까? 동기가 깨끗하지 못한 자, 즉 두 마음을 품은다는 성령의 침례를 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동기가 깨끗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동기가 정말 깨끗한가의 여부를 환경을 통해 알게 하십니다. 현재 우리 일이 완전히 실패하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악한 이름을 주며 우리를 멸시하고 거절하기 전까지는 우리의 동기가 온전히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를 알기 어렵습니다. 참되게 주님께 쓰임받은 사람은 다 이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가 그 일을 이룰 때 비로소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깊은 체험이 없으면서도 주님을 위해 간증할 능력이 있고 주님에게 크게 쓰임받고 있는 믿는 이가 많지 않습니까? 성경은 거룩한 관유에도 그것과 같은 거룩한 관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비슷하게 섞어 놓았으나 실제로는 거룩한 관유가 아닌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공하거나 위대하게 되기를 사모하지 말고 오직 우리의 예창조, 즉 출생에 의해 가진 모든 것이 죽음을 통과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육체가 죽음을 거치지 않은 채 가진 능력은 반드시 성령의 능력이 아닐 것입니다. 영적인 안목이 있는 믿는 이와 휘장 건너편에 이른 믿는 이들은 그러한 성취가 아무런 영적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믿는 이가 참으로 자기 육체를 정죄하고 영을 쫓아 행한다면 그는 진정 성령의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육체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게 됩니다. 만일 육체가 죽음을 거치지 않았다면 영이 특별히 능력을 얻을 가능성은 없는 것입니다. 이는 육체의 능력이 존재한다는 것은 육체가 다스린다는 뜻이고 육체가 다스리면 영은 억압을 당하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은 성령께서 충만하신 영 안에 임합니다. 이는 오직 이렇게 할 때만이 성령의 능력이 밖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에 이미 충만하였기 때문에 나중에 들어온 능력은 넘쳐 흐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는 이는 옛 창조에 대해 죽을 필요가 있고 다른 면에서는 생활 속에서 성령과 동행하는 것을 배워야만 성령의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믿는 이는 마땅히 이 성령의 능력을 추구하여 얻어야 합니다. 생각의 이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성령께서 그의 영을 둘러싸야 합니다. 일이 효과적인가는 온전히 믿는 이가 성령 안에서 침례받는 이러한 체험이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성령은 출구를 필요로 하십니다. 성령께서 많은 믿는 이에게서 출구를 찾지 못하는 것은 얼마나 가련합니까? 어떤 이는 죄가 그를 가로막고 있고 어떤 이는 교만이, 어떤 이는 냉담함이, 어떤 이는 자아의 뜻이 충만하고 어떤 이는 혼생명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능력은 나갈 돌파구를 찾지 못하십니다. 성령 외에 다른 근원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추구하는 일에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은 분명하고 우리의 의지는 활동적이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대적의 가식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른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에서 죄에 속한 모든 것과 불의와 의심에 속한 모든 것을 일일이 제거하도록 온 존재를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의 때에 이루실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지체하신다면 우리는 그분의 빛이 우리 자신의 생활을 더 점검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때 우리에게 어떤 느낌이 있다면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어떤 느낌이 없다 하더라도 그분이 이미 이루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믿는 이가 능력을 얻었는가의 여부는 그의 체험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능력을 얻은 사람은 그의 영 안에 있는 직감이 아주 예민해질 것입니다. 그럴 때 그는 주님을 위해 증거할 구변을 얻을 것입니다. 그의 일에는 효과가 있을 것이며 영원한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능력은 영적인 일의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얻은 후 믿는 이는 자기 영의 감각에 대해 아주 예민해집니다. 믿는 이는 하나님의 일에서 능력을 얻은 후 그분의 생명을 성령께서 흘려보낼 수 있도록 자기 영의 자유함을 보존해야 합니다. 영의 자유함을 보존하는 것은 영으로 항상 성령께서 일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입니다. 예컨대 하나님께서 어떤 믿는 이에게 집회를 인도하도록 보내셨다고 합시다. 이 믿는 이의 영은 반드시 자유해야 합니다. 집회에 와서까지 그의 영에 많은 부담이나 무거운 짐이 남아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온 회중에게 부담을 주고 무엇으로도 깨뜨릴 수 없는 중압감을 줄 것입니다. 집회를 인도하는 사람은 자기의 짐을 가지고 모임에 와서 회중이 무엇을 해주거나 그를 자유롭게 하도록 돕는 어떤 상황이 있기를 바라서는 안 됩니다. 집회를 인도하는 사람이 회중의 메아리를 의지하여 영 안에 부담을 드는 것은 실패입니다. 믿는 이가 집회 장소에 올 때 그의 영은 아무 묶임이 없이 가벼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집회에 참석하러 온 많은 사람은 짐을 가득 지고 오기 때문입니다. 집회를 인도하는 사람은 마땅히 기도와 찬송 혹은 진리로 그들을 해방해 주어야 하고 그런 다음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해 주어야 합니다. 만일 집회를 인도하는 이가 벗지 못한 짐이 있다면 어찌 다른 사람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마땅히 영적인 집회가 영과 영의 교통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메시지를 전하는 이는 영 안에서 그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고 듣는 이도 영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인도자이든 듣는 이든 그의 영 안에 부담이 있고 그의 영이 자유하지 못한다면 그의 영은 하나님에게 열려 있을 수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이의 영은 자유화해야 하고 또한 먼저 회중의 영을 해방되게 한 다음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해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얻어야만 능력 있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능력이 우리 영 안에서부터 흘러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영의 자유함을 보존해야 합니다. 믿는 이 개개인마다 능력이 나타나는 정도는 다른 것입니다. 믿는 이가 얼마나 많이 골고다에 대한 체험을 가지느냐가 또한 그가 얼마나 많이 오순절의 체험을 갖는가를 결정합니다. 만일 영이 가볍다면 성령은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을 할 때에 특히 개인에게 영이 닫힌 것을 체험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듣는 사람 때문일 수도 있고 당신이 만난 사람의 어떤 특별한 상황 때문에 영이 닫혔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열린 영과 생각이 없고 진리의 능력 혹은 생각에 합당치 않은 사상 때문에 영의 유출이 저지당할 수도 있습니다. 듣는 사람이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일하는 사람의 영은 닫힌 느낌을 갖게 됩니다. 많은 때 우리는 청중의 태도만 보아도 그들에게 영적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 영이 상대방 위에 닫혔다고 느낀다면 우리는 진리를 그에게 전해줄 수 없게 됩니다. 만일 우리의 영이 닫힌 것을 느낀 상태에서 억지로 일을 한다면 아마 우리가 한 일은 영에서 나온 것이 아닌 생각의 소산물일지도 모릅니다. 오직 영에서 이루어진 일만이 영구하고 효과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생각에서 난 것은 어쨌든 영의 능력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기도와 준비 작업으로 사람의 장애를 제함으로 자유로운 영을 갖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전파와 우리의 일은 효과를 잃을 것입니다. 믿는 이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영 안에서 일하는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 영을 쫓아 행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영적인 일의 시작. 어떤 일을 시작하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믿는 이는 어떤 일이 좋은 것이고 필요하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해서 무턱대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들은 그 일이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라는 것을 확증시켜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그 일을 시작하게 할 수도 있고 또는 그 일을 잠시 멈추기를 바라실지도 모릅니다. 비록 사람이 볼 때 이것은 버리기에 아까운 것이나 하나님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실 줄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선한과 필요와 유익은 우리 일의 지침이 될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은 우리의 일을 위한 최상의 본입니다. 이 책에서는 누가 몸을 들여 전도하다, 뜻을 정하여 주의 일을 하다, 선교사가 되다, 목사가 되다 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책에서 성령 자신이 사람을 보내신 것과 성령께서 사람을 보내어 일하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할 사람을 모집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원하는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자기 일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위한 일꾼을 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점이 있어서는 사람의 육체의 뜻은 어떠한 지위도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라면 사울도 거절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아니라면 시몬도 돈으로 무엇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자기의 일을 다스리시고 인간적인 어떤 것도 그 안에 혼합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일을 위해 일꾼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일의 시작은 주님 자신의 부르심으로 기인이 합니다. 전도자의 권면이나 친척들의 격려와 거룩한 말씀에 대한 자신의 애호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신을 신지 않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룩한 땅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실패와 헛수고와 불안함이 보내심을 받아 가서 일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와서 일하는 것에 기인합니까? 비록 사람이 택함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는 결코 자유로이 활동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관점에서 본다면 세상의 영적인 일보다 속박이 더 많은 일이 없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다음 구절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주님이 그에게 이르되 성령이 그에게 이르시되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명령을 듣는 것 외에 스스로 무엇을 주장할 권리가 없습니다. 당시 사도들이 한 일은 다름이 아니라 다만 직감 안에서 성령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쫓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간단합니까? 만일 영적인 일을 믿는 이 자신이 힘써 계획하고 계산해보며 지배하고 염려해야 하는 것이라면 영적인 일은 천연적으로 재능이 있고 총명하며 학식이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육체에 속한 모든 것을 내던져버리십니다. 믿는 이의 영이 주님에 대해 거룩하고 살아있으며 능력으로 충만해 있다면 그는 주님의 보내심을 받을 수 있고 가장 효력 있는 일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지배하는 권위를 믿는 이에게 준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믿는 이가 영 안에서 그분이 알려주신 것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사마리아 지방에 대부흥이 일어났지만 빌립은 거기서 온전케 하는 일을 계속할 책임이 없었습니다. 그는 즉시 그곳을 떠나 광야로 가서 이방의 내실을 구원해야 했습니다. 비록 아나니아가 사울이 죽기로 돌아온 일을 들어본 적이 없고 이성적으로 본다면 사울에게 가서 중보 기도를 하는 것은 죽으러 가는 것이지만 그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비록 유대인의 규례에 의하면 유대인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 그들과 왕래할 수 없었으나 성령께서 말씀하셨으므로 베드로는 그것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비록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지만 성령은 그들이 아시아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를 아시아로 인도하여 에베소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모든 일은 성령의 손에 있고 믿는 이는 다만 복종할 뿐입니다. 사람의 사상과 선악에 의하면 초기의 사도들은 마땅히 가야 할 곳은 가지 않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은 간 것입니다. 이러한 체험들은 우리에게 우리가 따르는 것은 우리의 사상과 이유와 선악과 결정이 아니라 영 안에 있는 성령의 인도임을 알려줍니다. 이것은 또한 성령께서 우리의 사상과 선악과 결정에 의해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고 그 반대로 우리의 사상과 선악과 결정은 많은 때 영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도와 상반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사도들이 그들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주의 일을 할 수 없을진데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서 하라고 하신 모든 일은 다 영의 직감 안에서 우리에게 계시되는 것입니다. 믿는 이가 자기 생각의 사상과 감정적인 작용과 의지의 욕망을 따라 행동한다면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가게 됩니다. 오직 영에서 난 것만이 영입니다. 다른 것은 영의 일이 아닙니다. 믿는 이의 모든 일은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며 영 안에서 계시를 받은 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육체가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하라고 한 모든 일들에 있어서 그분은 가서 일할 영의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한 가지 으뜸되는 원칙이 있습니다. 즉 우리의 일은 결코 우리의 영 안의 능력을 뛰어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영을 지나서 일을 한다면 우리는 자기의 능력의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통의 시작입니다. 도를 넘어서서 일하는 것은 영을 쫓아 행하게 하지 못하고 또한 실질적인 영에 속한 일을 하지 못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모두 이성과 사상과 이유와 감정과 애호와 갈망과 욕망 등을 일하는 표준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혼에서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이 좋은 주인이 아닌 좋은 종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것들을 따른다면 실패할 것입니다. 영에 속한 일은 영으로 비롯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 아닌 곳에서 그분의 뜻을 계시하시지 않으십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영적인 도움을 청할 때에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결코 자신의 혼적인 감정이 영적인 관계를 이기게 해서는 안 됩니다. 깨끗하게 남의 영성을 돕고자 하는 것 외에 다른 혼적인 감정은 모두 사람에게 해가 됩니다. 이것은 언제나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위험과 함정입니다. 사랑과 애정과 근심, 걱정, 흥미, 열심 등은 모두 온전히 영의 지시하에 있어야 합니다. 이 규범을 어겼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어떤 일꾼은 도덕적인 실패와 영적인 실패에 떨어집니다. 만일 우리가 천적인 매력과 인간적인 사모나 천적인 미움과 인간적인 냉정함이 우리 일을 지배하게 한다면 결국 일꾼인 우리는 실패하고 우리의 생명은 황무해질 것입니다. 많은 때 가장 가까운 사람과도 육체적인 관계를 2차적인 위치에 둘 때만이 영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뜻과 갈망을 온전히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직감에서 성령의 인도로 여겨지는 일만을 해야 합니다. 육체는 결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유용성의 크고 작음은 십자가가 얼마나 깊이 우리의 육체를 제거하게 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외면적으로 우리가 성취한 것이 얼마인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은 남자와 여자를 통해 이루신 일이 얼마나 되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순수하게 주님을 위한다든지 좋게 되기 위해서라든지 열심이라든지 수고하는 것이라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라든지 천국을 위한다든지 하는 이 모든 것은 육체를 가리기에 충분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분 홀로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육체의 관습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조차도 다른 물과 영적이지 않은 것을 드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격동케 할 뿐입니다. 우리 영 안에서 성령에 의해 켜지지 않은 모든 불은 다 하나님께서 죄로 보시는 다른 불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일인 것은 아닙니다. 그분을 위해 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문제는 누가 하느냐에 있습니다. 만일 믿는 이의 영으로부터 하나님 자신이 해내신 일이 아니라 믿는 이 자신의 활동과 자기 힘으로 한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계산되지 않습니다. 육체에서 나온 것은 다 육체와 함께 망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온 것만 영원히 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하는 것만이 헛되지 않습니다. 영에 속한 일의 목적. 영에 속한 일의 목적은 다름이 아닌 사람의 영에 생명을 얻게 하거나 이미 생명을 얻은 영을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일하는 목적이 사람 안에 있는 가장 깊은 영을 주의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일은 조금 더 영적인 가치와 효력이 없을 것입니다.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아름다운 사상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믿는 이에게 필요한 것도 더 많은 성경 지식이 아니라 그의 영의 생명을 먹이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름다운 탈락의 말씀에 지나지 않고 오묘한 비유와 심오한 해석과 지혜로운 말과 깨닫게 하는 이론에 불과하다면 우리는 사람들의 생각에 또 한 가지 사상을 더한 것일 뿐이요 사람의 감정에 한 차례 자극을 준 것일 뿐이며 사람의 의지에 또 한 번의 규정을 가한 것뿐입니다. 많은 시간을 수고했으나 우리의 사역을 거친 사람을 영이 죽은 상태로 왔다가 죽은 상태로 그냥 돌아가게 합니다. 죄인의 필요는 더 좋은 이론이나 더 많은 눈물이 아니요 더 견고한 결심도 아니라 영의 부활입니다. 믿는 이에게 필요한 것도 겉사람이 온전히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부족한 것은 그의 영을 자라게 하는 더 풍성한 생명입니다. 만일 우리가 전적으로 사람의 겉사람만을 주의하고 그의 속사람, 곧 사람의 영을 잊어버린다면 우리의 모든 일, 심지어 그것이 온전하고 절대적이라 할지라도 결국 헛된 일이 됩니다. 이러한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이것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나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감동받고 눈물을 흘리며 잘못을 자백하며 교리를 깨닫고 구속받아야 하는 이유를 시인하며 종교에 대해 흥미를 갖고 결심하고 회개하고 맹세하며 성경을 읽으며 기도하고 부흥되고 기쁨을 얻으며 간증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영은 전과 같이 죽어 있고 그의 영은 아직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이것들이 사람의 영이 죽어 있고 살아있는 것과 무관하게 사람의 혼으로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이 살아나지 않았다면 이것들은 뿌리가 없는 풀잎에 지나지 않아 햇빛이 비칠 때 완전히 말라버릴 것임을 압니다. 영의 거듭남은 밖으로 혼의 이러한 나타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존재의 가장 깊은 부분에 새 생명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영이 부활하지 않아 직감에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면 모든 일은 조금 더 영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 믿음과 거짓 거듭남이 가능한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깨달음과 믿음을 혼돈합니다. 깨달음은 생각 안에 어떤 교리가 일리 있고 믿을만 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성경에서 연합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날 위해 죽었다는 것을 믿는 것은 자신을 주 예수의 죽음에 연합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리만 이해하고 주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주의하는 것은 사람이 자기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이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구속의 도를 믿습니다. 그러나 그는 구속하신 구주를 믿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어린 양의 피를 대야에 담았지만 그들의 마음의 문에는 이 피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거듭남도 역시 가장할 수 있습니다. 소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의 생활은 참되게 거듭난 자의 생활과 거의 똑같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도 청결하고 경건하며 사람을 도와주며 기도도 하고 자주 성경을 읽으며 집회에 오기도 하며 사랑도 가득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비록 그들이 이것들을 소유하고 있고 주 예수님이 그들의 구주라고도 말하지만 그들에게 근본적으로 결여된 것은 그들의 직감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에 대해 듣고 논할 수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해 주관적인 인식이 없습니다.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주님을 모르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의 양이 아닙니다.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듭남에서 시작되고 영 안에 있으므로 우리의 모든 일은 마땅히 이 점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람으로 열심을 내고 흥분케 할 목적으로 밖에 보이는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의 모든 일 속에 하나님께 속한 것이 조금도 없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영의 위치를 알았다면 우리의 일에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아무 목표 없이 우리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쫓아 행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사람의 영을 세우는 것입니다. 비록 전에 천연적인 것을 주의했을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영에 속한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일은 다름이 아닌 영으로 말미암아 일하는 것이고 사람의 영을 살리는 것입니다. 다른 일은 영적인 일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사람에게 생명을 줄 만한 어떤 것도 없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무 쓸모없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우리 자신의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않고 사용하지도 않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속사람인 우리의 새로운 나의 영적 생명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평상시 우리가 너무 혼을 의지해 사는 것이 습관이 됐기 때문에 우리 영의 무력함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혼의 도움이 사라지고 전일하게 영의 능력을 의지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 자신의 영적 생명이 그리 자라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다시는 사람의 생각에 이해를 돕거나 감정에 감동을 주려고 하거나 의지의 결심을 돕지 않고 다만 사람의 영의 생명을 공급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결코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없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일은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낳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그들을 낳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때 비로소 우리는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공허한 그릇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어떤 것이 없고 사람들 속에도 자기 자신을 거듭나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에 의해 그분의 생명을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일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 자신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은 일은 모두 영적인 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분의 일이 어떤 성격이고 얼마나 위대한지를 계시로 보여주시도록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또한 그분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큰 능력이 필요한지를 깨닫는다면 우리의 뜻이 실로 어리석었고 우리 자신을 붙드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이었는지를 알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이 죽은 행실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도록 그분께 구해야 합니다. 비록 많은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궁휼을 베푸사 우리의 일이 마땅히 받을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게 하실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자기에 속한 일은 무용하고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뜨거운 분위기나 사람을 매혹시키는 환경이나 낭만적인 사상이나 시적인 상상이나 이상적인 안목과 이치적인 암시나 정열적인 감동이나 흥분된 의지나 항구적인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인식해야 합니다. 만일 영적인 일이 실제가 아닌 꿈에 지나지 않는다면 이러한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영적인 일이 실제로 사람의 영을 거듭나게 하고 살리며 새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라면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에게 준 것이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라면 우리가 한 일은 하늘에서 칭찬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일에 이론과 감정과 사람으로 결심하게 하는 말씀이 충만하든 이성과 감정과 자극에 완전히 상반된 것이든 그것이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사람의 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면 그 일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비록 거짓된 영의 능력도 비슷한 결과를 가져오지만 사람들의 죽은 영은 그것으로부터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다른 것은 다 얻었다 하더라도 영적인 일의 목적은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의 목적이 사람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사용하는 능력은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혼의 능력을 사용한다면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혼은 살아있는 것이지만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주 예수님은 생명주는 영이 되신 마지막 아담이십니다. 그분은 죽음에 이르도록 자기 혼을 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의 생명의 통로가 되는 사람도 마땅히 혼생명을 죽음에 넘기고 영의 생명으로 일을 해야만 사람을 거듭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록 혼생명이 아름다울지라도 생산하는 능력은 없습니다. 영적인 일을 하기 위해 타고난 생명에서 참된 힘을 끌어들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옛 창조는 결코 새 창조의 일의 근원이 될 수 없습니다. 옛 창조는 영원히 새 창조의 조력자가 될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의 계시를 받고 영의 능력으로 일한다면 우리의 청중은 자책하는 가운데 하나님에 의해 그의 영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전하는 말씀은 아름다운 사상으로 변할 것이고 그들도 또한 일시적인 자극을 받는 것 외에 다른 결과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비록 말씀은 같다 하더라도 영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 전한 말씀은 영의 생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아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의 말은 인간의 사상으로 변할 것입니다. 또한 혼의 능력을 사용하여 이룬 일은 사람에게 이러한 감정과 이상을 갈망하게 하고 이 요구는 갈수록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것들을 공급해 줄 사람을 둘러싸게 됩니다. 지식이 없는 사람은 이것을 영적인 성공으로 생각하고 많은 것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식이 있는 사람은 그들의 영 안에 여전히 생명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이는 그들의 영이 아직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종교적인 일에서 일한 것은 마치 아편 같고 알코올과도 같습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이지 이상이나 자극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믿는 이들의 책임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임 받도록 자기 영을 드리고 자기에 속한 모든 것을 죽음에 넘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그분의 자녀들을 생명의 통로로 삼아 죄인들을 구원하고 성도를 온전케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믿는 이가 한면으로 자기의 영을 꼭 막아놓거나 자기의 것을 사람들에게 주므로 청중들은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모든 사상과 이론과 감정을 들을 뿐입니다. 결과적으로 청중들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따라서 그들의 죽은 영도 살아나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목적이 사람의 영에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임을 이해했다면 우리 자신이 상당히 준비해야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만일 우리가 참으로 혼을 잃어버리고 영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인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일의 중단. 영적인 일은 언제나 흐름을 따라 즉 성령의 흐름 안에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 일은 조금도 억지로 하는 것이 없고 육체의 힘은 조금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적인 일에서 세상 사람의 반대와 대적의 공격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말의 의미는 영적인 일은 주 안에서 항상 주님의 기름 부음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만일 믿는 이의 일이 여전히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일이라면 그는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자기 자신이 성령의 흐름 안에 있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성령은 본래 영의 생명을 표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일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으로서 영 안에 있는 생명을 계속 발전시킵니다. 그러나 많은 때에 하나님의 많은 종들은 환경의 압박으로 인해 무의식적으로 자기가 하는 일을 기계적인 것으로 만듭니다. 이러한 느낌이 있을 때마다 믿는 이는 이러한 기계적인 일이 성령께서 필요로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분의 목적을 달성하셨으므로 다른 그릇을 부르고 계신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종들은 일의 시작이 영에 속한다고 해서 이어지는 일도 영에 속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일이 있어서 사람들은 성령께서 시작하신 것은 영원히 영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시작하였다가 나중에 성령께서 필요로 하지 않는 일인데도 그것을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영에 속한 것은 육에 속한 것으로 변합니다. 영에 속한 믿는 이는 결코 기계화된 일 안에서 성령의 기름부음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일을 믿는 이들이 밖의 조직 때문에 계속 유지해 나간다면 그는 그 일의 요구를 채우기 위해 성령의 능력을 떠나서 자기 힘을 사용할 것입니다. 영적인 일을 중단해야 하는데도 믿는 이가 아직 중단하지 않는다면 그는 자신의 혼적인 힘과 육신의 힘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참된 영적인 일에서 믿는 이는 자기의 두뇌와 타고난 재능과 은사 등을 완전히 버려야만 하나님을 위해 열매 있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인도하시지 않는 일에서는 믿는 이가 그들의 두뇌와 타고난 재능과 은사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일은 즉시 실패할 것입니다. 일꾼은 성령과 동역하고 성령의 능력이 흐르는 곳을 따라 일할 수 있도록 깨어서 성령께서 그의 일의 어떤 부분에서 기름을 바르시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믿는 이의 책임은 성령의 흐름이 있는 곳을 주목하여 그 흐름을 따르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일에 더 이상 하나님의 기름 부어주심이 없고 성령의 흐름에서 빗나가서 일꾼에게 답답하고 정체하는 느낌을 준다면 그 일은 마땅히 중단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분별합니다. 지금 문제는 성령의 흐름이 어디에 있고 어디로 흐르는가에 있습니다. 시작이 어떠하든 영의 생명을 누르고 영의 생명을 표현할 수 없게 하거나 생명과 승리에서 성령을 흘려보낼 수 없는 일에는 이미 어떤 장애가 생긴 것입니다. 만일 그 일이 완전히 폐지되지 않았다면 그것으로 하여금 영 안의 생명을 순종하도록 교정하거나 혹은 그 일에 대한 믿는 이의 관계를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 믿는 이의 영적인 체험에서 조직, 즉 유형적인 것이나 무형적인 것에 쌓여서 생명의 일을 파괴한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처음에 영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심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온전케 한 하나님의 종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보존하기 위해 그들은 나중에 조직이나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떤 필요와 요청에 의해 그 종은 온전케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는 환경에 의해 묶여서 자유로이 성령을 따르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 그의 영적 생명은 점점 퇴보하게 됩니다. 그러나 밖에 조직화된 일은 여전히 흥황되어 진행됩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이 실패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영적인 일에서 주님을 섬기는 이가 자신의 일을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는 비참한 상태가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쁜 일 때문에 주님과 교통하는 시간이 적어졌다. 그래서 잠시 일을 중단하고 영적 수양을 가진 다음 다시 일을 해야겠다. 이것은 하나의 위기입니다. 우리의 일은 우리의 영이 주님과의 교통의 결과이어야 합니다. 모든 일은 일종의 기쁨이어야 하고 영적 생명의 넘쳐 흐름이어야 합니다. 만일 일이 당신의 짐이 된다면 그 일은 영적 생명과
주 예수로부터 당신을 일관시키는 것이므로 마땅히 즉시 중단시켜야 합니다. 성령의 흐름이 바뀌었다면 그 흐름이 있는 곳을 찾아서 따라가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일을 중단시키는 것과 사탄의 저지 공작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를 사람들은 잘 혼돈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중단시킨 일을 믿는 이가 계속 진행한다면 그는 영으로 하는 것에서부터 타락하여 자기 머리나 재간과 힘으로 그 일을 부추가려고 할 것입니다. 비록 그가 원수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그 씨름이 거짓된 것이므로 그에게 성령의 부음이 없고 승리도 없습니다. 믿는 이가 영성 안에서 방해를 발견할 때 그는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아니면 대적으로부터 왔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만일 그 방해가 대적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의 영 안에서 대적을 처리할 수 있고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때에 그의 영은 해방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 저지함이 대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데도 전진하려고 한다면 그의 영은 억압을 당하고 무거운 부담을 느끼며 자유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지 아는 일들, 오래전부터 제거해야 했던 일들, 영에서 나오지 않은 모든 일들, 영에 중압감을 주고 믿는 이로 영을 따라게 하는 모든 일들과 비록 선하나 믿는 이를 더 고상하게 만들지 못하는 모든 일들을 제거해야 합니다.